아, 그래서 한번 주보 안에 보시면 그 대열이 문답서가 있거든요. 거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라는 그런 질문이 있고 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한번 이걸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문 제가 묻고 한번 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흙으로부터 남자의 몸을 지으시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지으셨으며 그들에게 살아있고 생각할 수 있고 죽지 않는 영혼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할 가능성도 있게 지으셨습니다. 아멘. 네, 인공지능 생각하게 된 것은 이제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챗 GPT가 그 이제 죽어가던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서 이제 그 빙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시 막 살아나고 있고 이제 그 구글에서 구글 검색을 대부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는 다 네이버라든가 다음 검색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제 구글 검색을 했는데 이제 구글 검색 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챗GPT에서 그냥 물어보면 다 답을 하고 이제는 그 음성까지 탑재를 했습니다. 음성. 그러니까 음성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음성으로 답을 해줍니다. 이제 근데 그 버전 아직 1이어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잘못 알아듣고 이게 아직 이제 버그가 아직 있는데 아 이게 엄청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비서 하나 갖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착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이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을 시작한 분은 이제 알란 튜링, 뭐 앨런 튜링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1950년이죠. 1950년에 계산하는 기계와 지능이라는 이제 논문을 통해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걸 주냐면 사람이 그 기계와 대화를 했는데 30% 사람인가? 이렇게 이게 지금 나랑 대화하고 있는 게 사람인가? 이것을 30%가 넘으면 아, 그것은 30%가 넘으면 기계가 생각한다라고 인정하자라는 자기가 그 수준을 정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튜링이 제안하는 대화의 수준이라는 게뭐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 뭐 시, 문학 이런 아주 문학적인 것, 사상적인 걸다 포함하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었고.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아 이게 사람인가라고 오해하면 아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다. 그런데 낮죠. 30%니까 뭐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이제 챗GPT에 묻고 답하는 걸 보면서 이건 그 테스트를 확 넘은 거죠. 이제 넘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람하고 대화하는지. 그것을 넘어가는 수준, 그러니까 문학이랄지, 뭐 시랄지, 자기의 감정까지 표현하는 이런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이 튜링 테스트를 이제 넘어갔다. 물론 이제 그 이제 정말 이제 단순히 이런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기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얼굴 같은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대화하는 것까지 하면 좀더 오래 걸리겠지만 일단은 그냥 그 음성으로 주고받는 것은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더 조금 더 이제 튜링 테스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요.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망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점이 무엇인가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생각할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상황입니다. 우리 형편 어떤 상황들이 있는가. 네, 그리고 세계인이 이제 바라봤던 게 이제 이세돌 이제 알파고하고 바둑 두는 장면이었죠. 이거 사람 그러니까 다른 게임들이야 그런데 바둑이야 거의 확률이 무한대인데 이게 벌어질 게 근데 그것을 설마 이길까? 그런데 이겼어요. 그래서 사람 충격을 준 게 이제 알파고 바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파고가 이제 멈췄습니다. 이제 알파고 제로가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는데요. 그 연구를 하지 않는데 알파고 제로가 뭐냐면 이세돌과 싸웠던 알파고는 기존에 있던 바둑 키보드를 다 학습을 계속 시켜서 이제 하게 했다면 알파고 제로는 바둑 규칙만 줍니다. 바둑 규칙만 딱 주고 스스로 알아서 학습을 하는 거였는데 예. 이제 알파고 제로가 이제 최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학습해서 기보를 연습한 알파고보다 규칙을 갖고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한 그 이제 자가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서 규칙만 주고 자가 학습을 한 게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확인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알파고는 하지 이제 안 하는 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능력이 여러 분야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리고 이제 문학 작품을 우리가 스스로 문학 작품을 학습하고 문학 작품을 산출하고 그리고 보낸 거죠. 본인인데 심사위원회가 사람이 쓴 줄 알고 통과시키고 상을 주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음악도 만드네, 시도 쓰네,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제 챗GPT가 왜 이슈가 되냐면 이제 그쪽 계통의 산업이 이제 이런 일은 계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산업 자체가 이제 구글의 승리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구글도 당황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슈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이거 소위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쿠트 스마트라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4,000벌의 지금 몇 년 전 한 4년 전 얘기 같아요. 4,000벌의 정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루에 4,000벌. 근데 이 4,000벌이 기성품이 아니라 각 개인의 맞춤 옷을 4,000벌을 만든다고 합니다. 맞춤 옷이죠. 맞춤 옷을. 그래서 하루에 4,000벌을 만들려면 2,000명이 필요하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냐 하면 2, 3초 안에 패턴을 만들고 20초에 원단을 다루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이렇게 버스가 지나다닙니다. 버스가 지나 이제 여러 곳에 있어서 버스가 그 근처에 오면 그 버스에 올라타면 그냥 몸을 스캔을 하면 바로 치수가 등록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이 요런 패턴, 요런 디자인 딱딱딱 체크하면 바로 이제 기계 안에서 그거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이 필요했던 일자리가 확 줄어든 거죠. 이제 2,000명이 필요하지 않은 게 된 거죠. 그냥 기계가 다 하고 기계 관리하는 사람들 몇 명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2,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이것을 확장하면은 사회 전체로 충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확인한 담론은 앞으로 뭐 자녀들이 혹은 손주들이 인공지능에게 빼앗기지 않을 일자리는 뭐냐, 직업은 뭐냐, 이게 이제 많이 논의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과 함께 이것은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이고 이것과 함께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조금 더 큰 미래를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여러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전망을 하는데 뭐 가장 큰 목소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유발 하라리라는 분 같아요. 이 미래 기술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쓴 책이 이제 호모 데우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인간은 데우스 신이다 이제 그거죠. 혹은 신인 인간, 그러니까 데우스 호모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신인 인간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그 책은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책은 이제 결국 인간이 결국은 신의 속성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인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했던 전능이죠. 전능, 전지. 그러니까 벌써 이런 확 와닿죠. 그러니까 기계들을 피용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던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그리고 전지. 지금 뭐 검색하면 뭐 지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유발 하라리가 생각하는 건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기계 인간이죠. 여러 이렇게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데 유발 하라리가 지적하는 건 사실 그래도 결정적으로 아직 수명은 아직 못 넘어갔다. 그러니까 100년 전후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방식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순간 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기계들로 계속 대체를 하면 되니까 기계들이든지 혹은 재생 이런 세포들로 이렇게 대체를 하면은 결국 인간은 결국 영생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런 이제 그 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몇 년 전에 읽었지만 이 호모 데우스 읽으면 사실은 많이 실망했습니다. 저는 제 기대를 못 미쳤어요. 아무리 미래학자지만 왜 기대 못 미쳤냐면 제가 감탄한 책은 따로 있는데요. 제가 감탄한 책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읽은 파운데이션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과학자이다 소설가인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누가 이제 제가 공군이었는데 공군이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읽을 책이 없는 거에 누가 추천했어요. 아 군대에서 읽기에 딱 좋은 책이 SF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에서 아 근데 그거를 지금은 새로운 판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8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읽었는데 그냥 저는 단순한 재미있는 SF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탄을 했는데 이 아이작 아시모프는 단순한 SF 소설가가 아니라 이 사상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인류에 있었던 그런 많은 사상들을 그 소설 안에 함축하면서 앞으로 인류가 개발할 미래 기술들 그리고 인간이 결국 어떤 식으로 인류 역사가 흘러갈까를 내다보면서 쓴 굉장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저한테 이제 이 호모 데우스는 사실은 좀 뭐 좀 죄송하지만 아직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현대 기술에 대한 짜집기를 그냥 나열하고 그냥 이렇게 배열한? 이러면 너무 제가 교만한데. 저한테, 왜냐하면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이 그만큼이나 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한참 전에, 그러니까 한 50년 전, 70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책도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결국 인간들이 나중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영생이다. 근데 그것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소설인데 소설의 양식을 빌렸는데 인간이 인류에 있었던 그 사상들을 다 집어넣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책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인간이 결국은 영생을 추구하는구나. 다 그런 거의 공통적인 생각 같아요. 뭐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은 아실 은하철도 999 아시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시고 저는 어려서 그것도 결국은 그거거든요. 기계인간 그러니까 영생을 추구하는 그 스토리거든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과학 기술을 가지고서 인간은 결국 그런 걸 결국 그렇게 될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결국 인간의 마음이 다 거기에 있는 거죠. 나중에 인간이 기술을 가지면 이 기술이 발전하면 결국 영생이 이를까?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어떤 사람들이 바라보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어떤 장밋빛 미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미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은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대표적인 이걸 주장했던 분, 유명한 분, 누구나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유명한 분이 말하면 그게 이제 그거에 인용이 되니까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결국 인공지능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런 기술들이 하나 생기면 그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확 나눠지잖아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은행에 가셨대요. 은행에 딱 일을 보러 가셨다가 화가 나서 앉아있다가 화가 나서 나오셨대요. 왜 그러냐? 은행에 갔더니 다 그 자기 또래만 있는 거예요. 다 나이 드신 분만. 화가 나서 나왔대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정말 컴맹이구나. 예전에 문맹이 있었듯이 이제 컴맹이구나. 그걸 배워도 사진을 이렇게 보내세요. 아들이 설명해 주면 이렇게 보내야지. 근데 바로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보내지? 이걸 생각하면 너무 큰 그런 자괴감을 맛봤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똑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양극화가 발생하면서 사회에 어떤 갈등들이 드러나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저도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윤리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뭐 관공서에 있는 분들이 뭐 누구의 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이슈가 되는데 이 빅데이터를 사회의 데이터를 이 자본이 결국은 관리하게 되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뭐 하나 이렇게 살짝만 틀어놔도 사람들의 생각의 지향점이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또는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이 정보의 사유화,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지금 챗GPT라는 것에 묻고 답할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고가 바뀐다는 것이죠. 사실 아직 허점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학교가 합동신학대원이니까 합동 세미너리를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 엉뚱한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 합동 세미너리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데 제가 이제 오타를 쳤어요. 아, 너가 잘못 알고 있다. 합동 세미너리는 합동 세미너리칼 세미너리는 근데 제가 수원이라고 쳤어야 되는데 SO를 쳤어요. 오타를 쳐가지고 소원에 있다 쳤어요. 아, 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알았다. 아, 합동 세미너리 이제 그리고 한참 대화하다가 제가 이제 너 합동 세미너리칼 세미너리 아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 안다 그러면서 합동 세미너리칼 세미너리는 소원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 얘가 아직 고칠 게 많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 재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 정보 이런 기술이 결국 어떤 권력, 그 자본 권력이든 또는 정치 권력이든 중국은 정치 권력이죠. 그 사유화를 하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세계를 통제화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제가 바라본 물론 거기에 그것을 안 알도록 여러 사람이 어떻게 법제화를 하겠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도와 사유화 속도 뭐가 더 빠를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그 알고리즘을 결국은 사람들이 그 접근하는 사람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세계를 통제하려고 할 것이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두운 전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생각할 점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독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챗GPT 막 생기면서 뭐가 하나 터지면 이건 이 문제가 계속 이슈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알파고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뒀을 때도 이게 이슈화가 돼서 막 담론이 형성됐다면 지금도 챗GPT가 이제 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또 이 담론이 생겼습니다. 이 담론이 생길 때 사람들이 이제 왜 이게 여기에 대하여 담론이 생기는가 하면 특별히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번에 챗GPT 같은 경우는 감정까지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감정까지 표현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기계잖아요, 사실. 기계인데도 뭐 자기 감정을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가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자기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인간의 독특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배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배경이 유물론적으로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뇌과학의 발전과 함께 인간은 어떤 신비한 영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게서 기원 신적 기원을 한 인간이 아니라 물질의 조합인 인간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인간 영혼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자유의지가 사실은 허상이고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건 없고 그냥 인간 뇌에서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냥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유물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계산 능력 또는 학습 능력을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가학습을 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그걸 더 빨리 학습을 하고 거기다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인간과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자기 의지를 갖는 인간과 어떤 기계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그 알고리즘을 통하여서 자기 의지를 갖고 또는 자기 생각을 하는 그런 기계와 인간은 무엇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되는데 그것은 그만큼이나 이 시대가 인간을 그렇게 기계로, 물질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학습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미를 학습하고 미를 표현하는, 의지를 학습하고 그 임의성의 그 의지를 드러내는 그 인공지능과 인간이 뭐가 다를까라는 것이죠. 거기 또 덧붙여서 윤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 문제는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 그 소설 로봇이라는 소설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1950년대예요. 뭐 가까운 때 이분이 생각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제 로봇 일원칙, 로봇은 인간을 해치면 안 된다. 그다음 로봇은 다른 로봇을 해치면 안 된다. 로봇은 자기 자신을 해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제 로봇에다가 심는 거죠. 이것이 로봇 3원칙입니다. 지금 이제 거기 덧붙여서 다른 것을 이제 앞으로 어떤 그 뭐죠? 인류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셔요. 거기다가 어쨌든 윤리 이런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를 생각한 것이 이제 1950년대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율주행차가 지금 이제 벌써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윤리 문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앞에 사람이 있다, 왼쪽에 강아지가 있다, 누구를 택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윤리를 거기다 부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부여하는데 다양한 상황이 있을 텐데 그 다양한 상황을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가치를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그러면 윤리라는 것도 인간의 독특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계가 있습니다. 뭐 어떤 한계냐면 결국은 인간이 문제를 줘야 되고요. 인간이 목표를 줘야 합니다. 즉 그 윤리의 책임은 인간에게 돌아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처럼 뭘 만들면 어떡하나, 인간이 인간을 되겠는가, 인간을 정말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꼬마 선충이라고 있어요. 꼬마 선충이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 신경 세포점들의 연결이 있는데요. 그 연결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물체의 신경세포, 신경점과 세포들을 다 찾아내서 그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몰라요. 모른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구현한 이런 로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바퀴가 달린. 그리고 에너지를 주입했는데 얘가 스스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다니는지는 모르죠. 그걸 보면서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죠.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런 인공지능까지 학습하면 그런 게 되는 게 아닐까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공상과학 소설에서 말하는 그런 것, 인간과 사람과 똑같은 사람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 불가능한 이유, 예, 이유는 인간은 인간을 몰라요.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하여 불가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하여 불가해합니다. 좀 더 유물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조사했습니다. 인간의 세포가 37조입니다. 신경세포가 1000억 개입니다. 이 1000억 개의 각각의 신경세포가 1만 개의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세포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포의 생사와 함께 이 세포들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작동하는지 또 뇌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것들이 처리되는지 그 처리와 함께 이 사고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지 신비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시간과 공간이 영원에서 나오는 그 메커니즘이 신비듯이 이 생사가, 세포의 생사가 나오는 과정과 그것들이 연결의 과정이 신비입니다. 첫 출발을 모른다는 면에서 신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계속 탐구를 하면서 이건 뭐다, 이건 뭐다 하겠지만 그 근원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물론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것, 기능적 차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에서 인간의 독특성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독특성은 어떤 지능과 기능의 탁월함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냥 인간이기에 독특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냥 독특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베이비는 베이비처럼 아직 기능이 부족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지능도, 아직 신체적 기능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 존재는 너무나도 큰 존재고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 아이의 존재는 그의 기능, 그의 아직 발달하지 못한 그런 능력들 또는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조차도 없는 자기와 밖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나 그 존재는 너무나 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독특성은 고귀함은 그 기능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독특성에 그 인간의 귀함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생각할 점이었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 제가 두 개 못했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점은 너무 사람들이 과장한다는 거예요. 뭘 과장하고 있냐면 이게 자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말은 합니다. 나라는 말은 해요. 너의 이름이 뭐니? 나는 진이입니다. 뭐 이렇게 나는 해요. 나는 모르는데 뭐를 합니다. 나라는 말을 표현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소위 에고라는 것, 자아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나라고 말만 표현할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아는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장한 겁니다. 네, 이렇게 교회사에서 보면은 교회사에서 이제 사실은 그 기독론 논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그러면 의지와 그의 지성이 있습니다. 지성. 그럼 의지와 지성은 이것이 아 이거 좀 신학적인 게 되네요. 여러분에게 좀 괜히 꺼낸 지금 좀 길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의지를 생각합시다. 의지가 본성에 속한 것이냐?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됨에 속한 것인가? 또는 사람 됨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그의 위격에 속한 것인가, 인격에 속한 것인가, 이 논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지성이라는 것이 인격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이런 본성에 속한 것이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을 때 교회는 의지와 지성을 인격에 속한 걸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성론은, 소위 단성론이라는 것은 배격됩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그 본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러니까 참 하나님으로서 가지시는 그의 의지와 그의 지성이 있으시고, 참 사람으로서 가시는 그의 의지와 그의 지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것이 그래서 그러면 이 기계의 본성은 뭐냐? 기계가는 그러니까 임의성. 지금 이제 이것들이 자기 임의성을 가진 의지가 갖거든요. 또 자기 지성이 있잖아요. 이것들조차도 그 본성에, 우리가 말하는 본성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없는 활동들입니다. 단순히 기능만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이 증명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결국 기술이 증명하는 것은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는 것을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지점에 바로 기술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능력이 계속될수록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면 압니다. 우리는 더 많은 기술을 갖게 됐고 더 많이 풍요로워졌는데 지금처럼 불행한 시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서구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지금처럼 불행한 시대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했고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 그런데 지금처럼 사람들이 대답하면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발달한다고 해도 결국 인간은 이 상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비참합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발전했는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은 더 행복한가? 아닙니다. 인간은 더 많은 기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불행하다고 합니다. 능력이 계속될수록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그만큼 또 드러낼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기술이 그랬듯 인간 비참의 근원을 해방하지 못하며 오히려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더욱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는 계속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진정한 행복에 초대되는 이가 참 행복을 맛볼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잡한 시대예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고 또 인간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나 주여, 인간은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참된 복을 가져오지를 못하나이다. 주여, 오직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아버지 하나님, 참 행복이, 참 복이 주님 안에서만 있음을 우리가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류가 이렇게 기술을 발전할 때 주여 죄와 비참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될 터인데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인류를 주여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이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분별력을 갖고 주님께 피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